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이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자, 바로 그것이 신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갈망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 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찾는 거, 그러면 또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 주를 갈망하는 거, 주를 앙모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그런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이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데, 이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저는 첫 번째로 2절에 나와 있는 하반부에 있는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주를 바라보는 삶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인데, 여기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를 바라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언급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꼭 성소, 꼭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굉장한 또한 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성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말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구약에서 성소 제사를 드렸던 곳이니까 이 성소는 성소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바라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보았던 것을,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되어진 그런 어떤 현재적 완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늘 바라봤는데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봐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성소 예배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응시했다, 사물을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놀라운 현상이죠. 지금은 결코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구름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그들이 감히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섬기지 못하였다, 두려웠다는 거죠. 이 성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소 예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영적 사귐, 영적 교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성소라는 곳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그의 사랑과 신실과 긍휼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서 주님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보아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과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 사귐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인격적 사귐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시편 63편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성소 예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게 자기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 보면은 군대가 대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은 군대를 대항해서 대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소 예배에서 그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죠.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쓰여져 있던 시편이 시편 27편이고 오늘 63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난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반란을 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런 정황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성소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동굴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있다든지 과거에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예배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성소 하나님의 전 있지 않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63편 이 타이틀을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금 그가 광야에 있을 때이지 지금 성소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광야에 있던 어디에 있던 장소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내가 쭉 해왔습니다. 성소에서 예배 가운데 해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갈망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 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라봐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 오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도처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봐 온 삶이요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3절에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받은 자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특별한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돼요.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직역을 한 NIV 성경 말고 NASB 성경에 쓴 블레스라고 했어요. 블레스 축복한다. I will bless you. I will bless you. Oh God. Oh my God. I will bless you. 나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게 송축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 송축한다는 본래 이 의미가 이 축복한다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누구간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관계,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축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의 은혜와 긍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그 한량 없는 긍휼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크 축복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축복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그 모든 사건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이 송축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여러분 이 블레스라는 말이지만 NIV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프레이즈라고 그래요. 프레이즈.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축한다는 말이 사실은 찬양한다는 말이나 별반 다르게 없지만 그러나 조금 그 말의 뉘앙스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속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송축이다. 여러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만족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골수, 기름진 것들, 이 풍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징하고 있죠.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먹음과 같이 인간에게 어떤 참된 만족을,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런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에 줄인다는 거, 목마른 자는 목마르다는 거, 이게 다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 근데 이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배가 불러진다는 만족할 것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 만족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만족 진정한 만족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만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 안 할 루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만족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찬양해도 힘이 없이 찬양합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나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그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이 어떤 것을 고백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갈망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만족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temporary joy예요. temporary joy 순간적 기쁨입니다. 순간적 희열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많은 걸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에게 충족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인간의 영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막 미신을 쫓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것, 영적인 만족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래서 많은 종교도 있는 거예요. 그 미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될 때 참된 영적 만족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만족이 없을 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가끔 가다가 자살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저런 부자가 저런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자살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족을 한번 누려보시려면 정말 한번 부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준의 정말 부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한켠 여러분의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끝이 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명적인 어떤 병이 걸려서 일주일 안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생도 공부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는 거 모두 다 스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잃고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 인자가 뭐예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제가 언약적 사랑,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요, 긍휼이요, 변함없는 은혜요,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인자,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신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인자, 은혜, 신실함, 자비 이런 것들이요, 생명보다,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왠지 아세요? 사람이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있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속받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의 인자, 그의 은혜, 그의 신실, 그의 자비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참된 생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생명 있는 자로서의 목적과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생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실질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인자가 없다라면 우리의 생명 그 존재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만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인자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의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인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로 찬양하고 만족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얻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고 묵상한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불기둥 그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뭐 기적을 다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 후 세대들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참 선민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는 뭐냐, 뭐가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귀중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체물을 찾게 되고 그 대체물을 보고 하나님이다, 나의 신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막 이끌어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기억한다,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합니까?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기억하여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이거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여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기억하는 거, 묵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이런 단계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시편 77편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리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행사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리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깊이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깊이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행사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이 나오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주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운행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 가운데 그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속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선조 때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상황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의 하나님, 그런 전능자,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와 어떤 피로가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이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서. 자, 같이 한번 크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도움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깨달을 때, 주님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갈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다,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아까 읽었죠? 9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이 응보하심,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쫓기면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주를 송축하고 내가 참된 만족을 얻고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으시고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를 역전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공의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